예,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주 분명하게 예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이제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함께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은 페이스가 조금 빨라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본문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일주일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 된다 하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정말 앞으로 다가온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고되고 이 일이 곧 있을 거라고 하는 긴장감이 벌써 우리 본문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니까 무리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변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를 고려했을 때 혹시라도 그들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저들이 잡으려고 했을 때 여기 보니까 민란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좀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판 것인가?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잡지 못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저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고 있는 좀 비밀스러운 장소, 그러니까 조용한 자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 않은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룟 유다는 그곳으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그 소위 그들에게 속한 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은밀한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14장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 라인 속에서 지금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구조를 굉장히 좀 재밌게 보았는데요. 앞부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결국은 저들과 한패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일을 하는 가룟 유다의 행동이 거기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앞뒤로 한 짝이 아닙니까? 이제 그 가운데 하나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고려할 사람들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을 악의 연대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말을 붙여봤는데요. 물론 여러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들의 동기, 저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고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설교가 그리스도를 향한 거지만 또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뚜렷하게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스토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치 하나의 이 관중으로서 이렇게 뒤로 빠져가지고 이 세 사람 또는 세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거기에 집어넣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종교 지도자와 가룟 유다의 입장에 혹시 서지 않았었는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해서도 역시 이 여인의 위치에서 내가 지금 과연 어떤 지금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 함께 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악의 연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저들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데 우리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었을까? 예, 로마 정권 아래서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를 상당히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던 것이죠. 저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었고, 자기들은 충분히 로마 정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러한 권한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자, 이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1장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뜰에 있었던 모든 장사치들을 몰아내시고 이 종교 마켓을 해산시켰던 성전 정화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저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냐 하면은 그때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들만이 들은 것이 아니라 11장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저들은 강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돈에 대한 문제, 이 돈에 대한 이슈를 지켜보려고 했던, 이러한 악한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저들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처럼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겨우 그런 동기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참 너무나 많은 이유를 들이대고 너무나 많은 화려한 그런 이슈들을 들고 나와서 수식어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동기에 집중해서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 밥그릇 지키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 건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비둘기를 팔면서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유린하는 굉장히 악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경제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한 이권을 챙겼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돈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끔 이런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면 좀 섬찟섬찟합니다. 사람의 훨씬 더 중요한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돈으로 가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다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세상은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가 상당히 만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역시 11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무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들이 두려워함일러라 했습니다. 무리를 두려워했다는 말도 아니고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진리라는 것을 두려워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저들을 움직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자기의 작은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권한, 자기의 자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허구로 자기의 왕국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허구라는 건 뭐냐면 종교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주주의 국가의 틀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들의 왕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얼마나 참 너무너무 추한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저들의 왕은 자신들이고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왕국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욕망, 이 욕망 때문에 저들은 이것에 방해가 되는 예수라면 그를 죽여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열두 제자 중에 하나라는 것이 사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리더들이시죠. 예, 교회 사역하는 분들이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담당한 그룹들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정의 부모로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디사이플링하는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제자화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섬겨드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옳게 반응하기를 다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예수님도 전혀 그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3년 동안이나 이처럼 제자로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판 것을 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그려주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가룟 유다의 어떤 그 마음 상태를 깊은 번민의 상태로 본다든지 특별히 그가 이 모든 일을 이룬 이후에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장면들은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먼저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말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마가의 문제는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모습은 돈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타이틀은 뭐냐면요. 14장에 있어서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파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파는 자, 이 판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18절, 21절, 41절, 42절, 44절, 심지어는 44절에는 유다라고 안 하고 예수를 파는 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를 판다, 판다라는 말은 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죠? 내어준다, 건네준다. 그러나 이 말 속에 함유되어 있는 것은 돈을 받고 내주는 이러한 이쪽의 트랜잭션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 성경은 이것을 그냥 한마디 판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전혀 잘못된 번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중간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도 이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를 보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거기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설명이 나오지 않죠. 근데 그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것이 가룟 유다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도적이라. 그는 돈을 탐했고 결국은 이 돈도 하나의 커먼 펀드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그런 의도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의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또 다른 어떤 동기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14장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느낌으로 봤을 때 가룟 유다는 여기에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장사됨,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뭐 이런 언어들이 자기에겐 마음에 들지도 않고 3년 동안이나 이 사람을 쫓아다녔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줄 것인가 그러면서 결국 가룟 유다가 취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은 30전이라고 하는 돈도 취했지만 그가 취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주도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쩌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근본적 동기이죠. 심지어는 철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내가 그것을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끔찍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자기가 서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을 볼 때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을 굉장히 좀 심각한 의미에서의 범죄자의 범죄 심리, 범죄자의 쾌감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작은 킹덤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수많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들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니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절대로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자기의 어떤 킹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움직여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굉장히 나름대로 듣기 좋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인테그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있고 결국은 자기가 주도하는 세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좀 항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 오늘날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나 돈의 문제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Out of my control입니다. 내가 정말 발버둥 쳐보고 고함을 쳐보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혹시라도 아니 아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죄의 근본적인 모습을 치고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도 지나갈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더 나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지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까발리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조여들어오지 아니하고 상당하게 우리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곳까지 소위 scrutinize 아주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나만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저도 물론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상황 속에 비추어졌던 이 악한 연대를 들여다보면서 혹시라도 이러한 죄가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주목할 사람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와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아마 이 일종의 문학적인 그런 이런 이 기교로 생각을 한다면 이처럼 악의 연대 스토리가 앞뒤에 등장을 하고 그 가운데 마치 샌드위치 중간에 고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 여인의 스토리가 들어간 것을 보면 아 이것은 분명히 대조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이 여인은 참 대조적입니다. 하나는 돈에 있어서 이 여인은 희생적이고 두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걸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추적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물질적 희생을 감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그때에 이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자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의도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일정한 한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여인에 대한 기억을 남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이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곳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걸 조금만 한번 브레이크다운 해보겠습니다. 여기 옥합이라는 것은 옥으로 만든 박스를 의미합니다. 알라베스터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고 좀 귀중한 것이죠. 정확한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씌일되어 있는 박스였다고 생각하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 그랬습니다. 향유입니다. 퍼퓸입니다. 근데 이 향유가 매우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전한 퓨어한 나드라고 했습니다. 나드. 이 말은 헬라어에서 직접 그대로 갖고 온 말인데요. 헬라어는 나도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도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정한 한 이 나무를 의미합니다. 나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뿌리입니다. 뿌리. 이 뿌리 부분에서 이 엑스트랙트 되는 이 뿌리를 짜서 나오는 그 액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이 퓨어한 나드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물타지 않은 100% 이 나도스라고 하는 나무 뿌리에서 짜낸 그 액체로 그 옥합을 채웠던 그러한 물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뜨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이 옥으로 만든 함을 어떻게 깨뜨렸을까? 씨를 브레이크했단 말인가?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걸 깨뜨렸다는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처럼 값비싼 향유라면 씨를 했더라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을 겁니다. 냄새가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걸 브레이크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이 향유를 보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향유가 쏟아져지도록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결국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흘러내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빠른 사람이 계산을 했습니다. 가론유다였겠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화를 내면서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유는 화려하죠. 구제를 위해서 남겨두지 이것을 왜 도대체 이처럼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들어오죠.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한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이것은 은으로 만든 은전입니다. 코인입니다. 근데 이 하나가 소위 말하는 기술직, 스킬드 레이버러가 하루에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 하나가, 은전 하나가. 한 가지 여러분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요 액수의 은전 30개를 받고 가론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은전 300개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킬드 레이버러가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이 향유의 가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오늘날 따지면 얼마가 된단 말인가? 아마 미국의 기본적인 이런 뭐 시세로 봤을 때 아마 몇만 불, 우리가 조금 제너러스하게 일반화시켜서 잡으면 한 10만 불 정도. 아주 기술이 있는 사람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스킬드 레이버로서 결과. 뭐 그 정도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누가 한순간에 10만 불 정도 액수가 되는 향유를 한순간에 한자리에서 누구에게 부어버렸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도대체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것은 이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아무 때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선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굉장히 타임리한 이때에 적합한 때에 필요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했다 그랬습니다. 즉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귀한 일이죠. 이 여인은 선한 일을 했고 이 여인은 적합한 시기에 적절한 일을 했고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커스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닌 거죠. 여기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It's a good work to me. 그리고 적합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일을 했다. 왜?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온 힘을 다하여 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정성을 다 들여서 했다. 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고 적절한 시기에 했고 그는 열심을 다했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했는데 그것은 내게 한 것이다. 즉 모든 것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부어내었던 이 10만 불 가치가 되는 이 향유가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향유에 집중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여인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이 여인의 행동은 참 헌신된 행동이었고 참 희생된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죠.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구절이 주는 포커스는 절대로 향유에 집중돼서도 안 되고 그 향유를 드리고 있는 여인에게 집중돼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봤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허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 측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초점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질문은 좀 달라지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이 10만 불의 희생에 걸맞는 분인가? 과연 이때는 이 일이 합당한 시기인가? 과연 이때 한 그 여인의 이 기름 부음, 이 향유를 부음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라는 것이 측정될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측정할 때요. 사람들은 너무나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한 이 컴펜세이션, 대가로 계산하는데요. 뭐 많은 일들이 그렇죠.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챙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비스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삶의 경배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더 이상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컴펜세이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사랑이 왜 표현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되었을 때 답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히 돈에 대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돈에 대한 희생이 있었지만 그 희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의 중심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값비싼 행동을 이 여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었습니다. 예수께 일부를 붓고 자기에게 분 것도 아니고요. 예수께 온전히 부었습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내가 주관하는 대로, 어떨 때는 우리가 헌금을 해도요 내가 주관하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서 뭔가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할 때도 있죠. 아닙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엔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는 자기의 이권이라든지 자기의 체면이라든지 자기의 왕국이라든지 하는 공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에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은 굉장히 아주 좀 부끄러운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히 드려지고 완전히 부어지는 그러한 모습만을 보이는 것이죠. 본문대로 하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는 어떤 연민 어린 그런 행동도 아닙니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또 다른 곳에 등장을 하죠. 그게 같은 행동을 모사한 건지 다른 행동에 대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마 적어도 마가가 여기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모습 속에 드러나는 이 여인은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고 철저했다. 그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다 부어드리는 자기에게 링거링하고 있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고 하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이것을 가져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버리는 오직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그의 드림이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는 사람들의 헌신을 이야기할 때도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헌신에 대해서 칭송하고 그 사람들이 참 애썼다 수고했다 박수 쳐주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굉장히 내추럴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 선한 것이고 진정 타임리한 것이고 진정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모든 것을 힘을 다하여 했다고 하는 그 결과를 얻어내고자 한다면 그 대상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주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랬습니다. 아니 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한 일을 우리가 말하나요?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한 것은 곧 복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행동은 사실은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이 본문에 깨어진 옥합 이 깨어진 옥합으로부터 쏟아진 값비싼 향유, 이 순전한 나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여인의 쏟아드림, 이 부어드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깨어지시고 그리스도께서 부어지시고 그리스도께서 비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새 이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네요. 선지적 드라마. 그러니까 단순히 이 스토리가 한 여인의 영웅담이나 이 여인의 어떤 헌신에 대한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 역시 프로페틱 또는 구속적 드라마, 리뎀티브 드라마로서 뭔가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옥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 넘치는 희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누군가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부어드린 이 값비싼 향유가 허비처럼 느껴졌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이처럼 부어내어 주셨는가? 그냥 비극적인 일인가? 여러분 로마서 5장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불완전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이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말이 되지 않죠. 불완전한 자들, 죄인들,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처럼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부어지고 완전히 비워졌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죽음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은 이때에 꼭 필요한 일이었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루어낸 최선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선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죽음이라는 말은 좀 모순적으로 느끼죠. 어떻게 죽음이 선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14장은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에 벌어지는 일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드시면서 또 제자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주며 내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나의 몸이다. 잔을 가지시고 저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는 바로 그때에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 그 열 번째 재앙이 내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각 유대인들은, 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들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취해야 합니다. 가족 단위로, 가족 숫자가 너무 적을 때는 적어도 뭐 한 두 가정 이렇게 모여서,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어린 양을 선택해야 됩니다. 흠 없는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선택했다면 이 어린 양을 함께 집에 데리고 5일 동안 함께 지내야만 합니다. 그 당시 시대는 아마 사람들이 이러한 짐승들과 굉장히 가까이 살았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특별히 자기 집에, 자기 안에 그것을 들여다놓고 5일 동안 함께 지내야 된다는 말은 이 어린 양과 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깊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 해가 어두워질 때 이 양을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양을 잡는 게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 양의 피를 담아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 어린 양을 구워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집에 모여서 그냥 바베큐 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참 자극적입니다. 어린 양을 다 먹어야 합니다. 그날 밤에 고기만 먹는 게 아닙니다. 고기로 먹을 만한 부분만 먹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린 양의 머리도 먹고 어린 양의 다리도 먹고 어린 양의 내장까지 먹고 이 어린 양을 완전히 먹어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키우던 그 양을 지금 아이덴티파이 된 양을 그 시간에 온 식구들이 앉아서 먹어야 합니다. 아마 그 아이들은 안 먹겠다고 울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꺼림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뭐 다 가공된 고기를 갖다 먹으니까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가끔 뭐 선교여행을 간다든지 어디를 갔을 때 정말 눈앞에 살아있는 것을 잡아다가 음식을 해주면 잘 먹기가 힘듭니다.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게 아닙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에 함께 먹어야 합니다. 떡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먹는 것은 절대로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으면서 꾸역꾸역 입에 집어넣고 씹고 씹고 또 씹고 그것을 꾸역꾸역 삼키면서 끊임없이 이 말에 이 지금 상황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양이 왜 죽었는가? 이 양이 죽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선한 죽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과연 이런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번 금요일에 굿 프라이데이 참 성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과 같이 성찬을 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의미는 저희가 깊이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금요일에도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한 이 여인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선지적 드라마며 구속적 드라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부어주셨는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아름다운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자기 부어주심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선한 죽음이죠. 선한 죽음이 공유될 때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9절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을 메모리얼라이즈 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이 여인 자체가 위대하고 이 여인 자체, 그 희생 자체가 그 여인에게만 속했을 때 거기에 어떤 값비싼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원해 주시는 복음적 삶으로 이 여인을 덮어주었을 때, 즉 이 여인의 행동이 단순히 여인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행동이 되었을 때 이 여인은 너무나 고귀하고 위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름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죽음을 드러내는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취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내려놓을 때, 이것을 베풀 때, 이것을 쏟아 부을 때, 이것을 비워낼 때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쏟아 내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교회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복음적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하고 그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또 그것에 맞는, 그것을 드러내는 선한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드러난 악의 그림자, 죄의 어두움, 그러나 그 안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죽음과 그리스도의 선한 죽음을 드라마로 표현해냈던 이 여인의 이 모습이 결국 그 안에 아름다운 이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선한 죽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덮음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고귀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 선한 죽음을 우리의 삶 속에 프랙티스함으로 다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사이클이 우리 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이 깨달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